예,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은 야곱이 그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을 위해 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첫날 밤 이렇게 자고 나니까 옆에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이래서 좀 야곱이 참 치명적으로 참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이제 일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는 내용.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던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2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라헬입니다. 라헬. 성경에 보면 특별히 29장에 라헬을 소개할 때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죠. 미인. 미인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라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의 마음이 언니 레아에게로 향할 것 같으니까 필사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21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마침내 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들을 낳았느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는 라헬이 아들을 낳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동일한 사건을 이제 라헬 관점이 아니라 야곱의 관점에서 한번더 본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이제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제가 참이 말, 지금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막 누구를 달달 볶습니까? 남편을 달달 볶습니다. 달달 볶으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난 죽는다.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 NIV 영어 번역을 보면서 정말 웃었더라고요. 아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난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이 라헬이 달달 볶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2절에 야곱이 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도 도저히 못 참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냅니다. 성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남을 못 살게 굽니다. 그냥 남편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참 남편이 성을 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라헬이 이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좀 하나님께 의지를 했겠죠. 그렇지만 3절 말씀에 라헬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아들은 빌하가 낳고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둘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뭡니까? 과거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갈을 취한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그것은 주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이제 효과를 발생해서 아들을 둘 낳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 근데 이 단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헬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하가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8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씨름, 그리고 겨루기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겨루어서, 누구하고 겨루었다는 겁니까? 언니와 겨루어서, 그것도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참뭐이아 낳고 나서 그것도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종을 통해서 낳고 나서 분위기가 이겼다 또 이겼다 뭐, 예? 뭐 대한민국 만세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좀뭐 내가 언니와 그것도 남이 아니고 언니와 크게 겨루기 한 판에서 내가 이겼다. 저는 그 이게 뭐좀 분수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이 방법이 얼핏 봐서는 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또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구절 말씀에 이거를 누가 보고 있었느냐? 레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아기를 낳지 이제 출산이 멈춰졌는데 라헬이 종을 통해서 아들 둘이를 남편에게 낳아주고 막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니까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니만 종이 있냐? 나도 종이 있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 몸 종이었던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주니까 또이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의 자식을 레아가 얻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행복, 그러니까 행운, 복이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고 또 둘째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셀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아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두 아이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라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남편한테 좀 핀잔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래서 언니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역시도 레아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버리니까 효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4절 말씀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밀 거둘 때 레우벤 아마 이때 아이가 뭐 한 다섯 여섯 살 됐겠죠. 그런 꼬마가 놀다가 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들에서 놀다가 뭐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제 소위 신받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꼭 산삼같이 있잖아요. 여기 합판체를 얻어왔다. 근데 이 합판체는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살면서 합판체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합판체는 지중해 연안에 사는 식물인데 그 히브리 이름으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랑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과일. 그래서 이 식물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신체 아랫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합판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여겨졌느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할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효능이 있는 그런 식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합판체였습니다. 이 합판체를 누가 얻게 됐느냐? 르우벤이 우연히 발견했고 그것을 어머니 레아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라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듣고 잠을 잘수 있었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저는 임신하는데 특별한 효험이 있는 그런 약이니까 저것만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빼앗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라헬은 뭐 아주,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14절 마지막에 보면 라헬이 마침내 레아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그거 내한테 달라. 언니 아들의 합판체를 달라. 그러니까 착한 레아도 참다 참다 이야기하죠. 야, 남편 빼앗아가더니만 이제 내 아들이 찾아낸 합판체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도 이렇게 낯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자, 언니. 그래서 그거 놔주고 오늘 밤은 남편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레아가 이 계약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한테로 들어와라. 내가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다. 그래서 그 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라헬이 합판체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게 합판체를 이 라헬이 빼앗고 마침내 그 약이 효험을 발휘해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적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라헬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합판체를 빼앗아서 그것을 먹었던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또 누가 임신했느냐? 이때까지 임신하는 게 멈추어졌던 레아가 다섯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이사갈, 어떤 사람은 뭐 이사갈, 이거는 뭔가 하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서불론입니다. 이 서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종기. 그래서 20절 말씀에 레아가 이 여섯째 스불론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길 거다. 이제 아들 여섯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라헬보다 나를 귀하게 여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뭐까지 주셨느냐? 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나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합판체를 먹었던 라헬은 아기를 여전히 낳지 못하고 그것을 뺏겼던 레아는 무려 또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국 라헬의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엇박질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고, 마침내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 합판체까지 먹었지만, 그는 결국은 자녀를 놓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좀 멈추고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정말 이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라헬에게 일어나게 했겠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라헬에게 쓰라린 좌절, 그 맛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답은 명확하죠. 저는 처음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공주병 걸렸던 라헬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저는 원래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또 하나.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라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을 낮추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을 낮추신 거죠. 그런데 이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 결국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라헬로 하여금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라헬은 정말 자기 잘난 멋에 살았던 사람이죠. 미인이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게 하셨느냐? 가지지 못한 자의 고통. 어쩌면 레아같이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는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좀 레아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라헬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라헬에 좀 가까운 쪽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강해하면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은 당하게 만듭니다. 당하게. 그래서 이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을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라반을 통해서 쓰라린 배신, 쓰라린 속임수를 당한 후에야 야곱은 압니다. 자기에게 속은 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야곱은 자기가 당해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헬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아픔, 쓰라림을 언제 자기가 깨닫게 되느냐? 자기가 당해보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말씀을 다루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것은 당하지 않고서도 바꿀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해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성경의 우리 인물들을, 여러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고난의 그 어떤 현장으로 빠뜨리시고 거기에서 연단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하나의 철칙입니다, 철칙.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언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라헬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낮추셨을 때,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언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가 자신만만하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그때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낮아졌을 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읽게 된 책이, 우리 성도님들도 뭐잘 아시는 분인데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여령 교수님의 우리 이제 큰딸이었던, 우리 마지막은 이민아 목사님이셨죠,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이제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유작이 됩니다. 유작. 하늘의 신부. 하늘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민아 목사님 고인이 되시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민아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라헬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뭐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여령 교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큰딸로 태어나서 뭐 소위 명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또 좋은 사람 결혼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깨졌지만, 그때 그분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유학 가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소위 막 고시, 우리 같으면 그 로스쿨을 마치고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뭐 아주 뭐 신문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 또 자녀 셋을 키우려고 정말 뭐 우리 같으면 그 학군 좋은 곳 쫓아다니면서 최고의 사립중학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라헬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참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접촉점이 누구였는가 하면 결국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폐가 있습니다. 자폐. 그래서 이 자폐에 빠진 애를 참 치료하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그 아들 데리고 모든 직, 검사직 다 내려놓고 하와이에 가서 이 아들 하나 살리려고 뒷바라지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겪고 나서 이제 제가 읽었던 그첫 번째 챕터에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깨달아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뭔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뭐 초라해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그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뭔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정권을 이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권을 맡기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민아 목사님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참이 라헬의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이 낮추셔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라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야곱의 관점에서 한번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뭐 11남 1녀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몇년 걸렸을까요? 11남 1녀 얻는데 몇년 걸렸겠습니까? 11남, 그것도 한두리가 아니고 11남 1녀 몇년 만에 얻었는 줄 아십니까? 그냥 7년에 끝냈습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7년 만에 그냥 11남 1녀 그냥 끝내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행복했죠. 꿈이 있었으니까요. 뭐 우리 그의 꿈인가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었으니까 7년도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라림 속임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7년 정말 강요당합니다. 강요 무일푼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또 7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시달리느냐? 이 라반한테 시달리는 거죠. 이 나쁜 놈한테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한테 시달리는 거죠. 이제 네 명이잖아요, 네 명. 거기다가 또 애들까지 붙었으니까 집에 오면 야곱이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리고 또 야곱은 믿음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원한 거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도 어떻게 되느냐? 믿음도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넉넉했을까요? 외삼촌한테 돈한푼 받지 못하고 14년을 그냥 일했고 그 속에 애들이 11남 1녀입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여러분 전 아마 야곱의 이 7년의 삶은 정말 쉴 곳이 없었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때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또 주었던 종, 또 이렇게 또 레아가 주었던 종을 통해서 낳던 자식들이 다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지도자들로서 다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때 하나님은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라헬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쳤지만 그리고 밖에서는 라반이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위협했지만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새 11남 1녀의 야곱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제 가족들, 후손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25절부터 30장 마지막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세워주십니다. 기가 막힌 순서죠. 기가 막힌 순서. 자식들 먼저 낳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6년 만에 야곱을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제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읽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뭐 그냥 탄식을 하죠. 왜 아브라함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애굽은 참 거대하구나. 블레셋도 거대하구나. 라반도 나쁜 놈이구나. 그냥 야곱, 아브라함 다 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살아도 얼마나 아브라함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여인들도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 결론은 명확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속이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의 거대함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생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분의 방법으로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죠. 하나는 뭔고 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모순덩어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영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 속에는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곱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추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에 고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주님만 붙잡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강력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오늘 한곡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 한번 드리겠는데, 저는 이그 423장 먹보다도 더 금은 저는 이 찬송과 뭐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참 저는 옛날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을 박수치면서 무릎 꿇고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저 정말 싫어했어요. 먹보다도 더 금은 정말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불러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찬송이 마음에 다가와요. 특별히 저는 후렴 가사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주의 날, 주의 보혈에 믿고 뛰어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